라디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독일 정부는 폴란드가 독일산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경우 이를 막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나레나 베어북 독일 외무장관은 어제 프랑스 방송에 출연해 폴란드 정부의 결정에 대한 질문에 현재로서는 폴란드로부터 그런 요청을 받지 않았지만 만일 요청을 받는다면 우리는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베어북 장관의 발언은 지난 20일 독일 람슈타인 공군기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방위접촉그룹 국방장관 회의에서 폴란드가 자국 보유 레오파드2 탱크를 우크라이나에 보낼 의향이 있다고 밝힌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레오파드2 탱크 제공에는 제조국인 독일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독일은 그동안 서방국들로부터 레오파드2 탱크 제공에 대한 강한 압박을 받아왔지만 올라프 숄츠 총리의 사회민주당은 전통적으로 해외 군사 개입에 회의적이었다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M1 에이브람스 탱크 지원에 대해 부정적인 가운데 독일도 레오파드2 탱크 지원에 미국의 탱크 지원을 조건으로 내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이클 맥하울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어제 미국 ABC 방송에 단 한 대의 에이브람스 탱크만으로도 동맹국, 특히 독일이 러시아와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 자체 탱크 보유분을 풀 수 있을 것이라며 유럽 동맹국들을 압박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어제 수도 크이오를 방문 중인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와의 회담에서 탱크, 항공기, 장거리 미사일 등 더 많은 무기가 필요하다며 국제사회의 군사 지원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정상이 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방위 에너지 분야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이날 상호 우호 조약 체결 60주년을 맞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양국 내각 공동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가능한 모든 분야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약속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자국산 레클레르 탱크 지원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숄츠 총리는 탱크 제공에 대한 직접적 언급 없이 현재까지의 군사 지원을 강조하면서 모든 결정을 주요 동맹국과 우호국들과 긴밀히 조정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양국은 또 공동선언에서 미래의 기술, 특히 재생 가능한 저탄소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특히 수소에너지와 관련해 공동 로드맵을 개발하고 재생 가능한 자원에서 생산된 녹색 수소를 수송하기 위한 스페인, 프랑스, 포르투갈 파이프라인 배관 계획이 독일로까지 확장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지난 13일부터 19일 사이 약 13,000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사망했다고 중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 등 언론들은 그러나 어제 보도를 통해 중국 당국이 발표한 이 같은 통계는 집에서 사망한 사람들을 제외한 수치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의 코로나 관련 자료에 대한 투명성에 의구심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이 같은 수치는 세계적 기준에서 볼 때 극도로 작은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중국 당국은 12월 8일에서 1월 12일 사이 코로나와 관련한 병원 사망자 수가 약 6만 명에 달한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중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우준유 수석 전염병학자는 지난 2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설 연휴 기간 동안 사람들의 대규모 이동이 전염병을 확산시켜 일부 지역 감염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미 인구의 80%가 코로나에 감염된 만큼 향후 2에서 3개월 동안 중국에서 다시 코로나 대유행이 발생할 가능성을 희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신형 극초음속 순항미사일로 무장한 러시아 군함이 2월 중 중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해군과의 연합해상훈련에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은 오늘 익명의 국방수 소통을 인용해 러시아 해군의 고르슈코프 제독호가 시리아 타르투스의 군수지원기지로 이동해 중국과 남아공 해군과 연합해상훈련에 참가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남아공 군 당국은 이번 훈련이 2월 17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된다며 남아공과 러시아, 중국 간 이미 번성하고 있는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남아공군은 또 이번 훈련이 2019년에 이어 남아프리카 지역에서 세 나라가 참여하는 두 번째 훈련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르시코프 제도코는 러시아의 최신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을 탑재한 호위함으로 푸틴 대통령은 지난 4일 이 호위함을 대서양에 파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떡만두국도 드시고 덕담도 나누면서 즐거운 술자리도 하셨는지요? 캐나다가 얼마 전에 새 음주 적정량 지침을 발표했는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혹시 이번 설에 가까이 한 술잔이 캐나다 기준과 비슷한지 아니면 다른지 오늘 소식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보건부 산하 캐나다 약물사용중독센터가 지난 17일 발표한 새 지침은 일주일에 맥주 두 잔, 와인도 두 잔 이하입니다. 전혀 마시지 않는다면 더 좋다입니다. 2011년에 발표해서 지금까지 기준으로 삼았던 하루 맥주 두 잔에서 한 주에 일주에 두 잔으로 크게 줄인 겁니다. 일주일에 석 잔 이상의 술은 두경부암을 일으킬 위험을 15% 높인다는 등 그동안에 나온 연구 결과와 또 새로운 정보를 감안해서 세운 지침이라고 하는데요. 캐나다 사람들의 반응이 썩 좋지 않습니다. 한 주에 맥주 7병에서 11병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영국과 미국, 프랑스, 호주 등과 큰 차이가 있고 또 지나치게 건강에만 초점을 맞춰서 술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무시했다는 지적입니다. 1월 초 세계보건기구 WHO의 전문가는 매년 300만 명이 지나친 음주로 사망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그 어떤 양의 알코올, 그 어떤 양의 술도 건강에 안전하지 않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캐나다의 새 음주 적정량 지침은 주당 석 잔 이상의 술은 유방암과 결장암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암 발병 가능성을 높이며 주당 7잔 이상의 술은 심장병이나 뇌졸중 위험을 높인다고 명시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개묘년 토끼를 맞아서 한국 서울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특별전시회장으로 주간 프로그램 헬로우 서울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 1월 23일 월요일 아침 8시가 조금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영상 4도고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1월 24일 화요일 북한,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한파 속에 들겠습니다. 밤부터 크게 기온이 떨어져서 삼지연은 영하 37도까지, 평양은 영하 22도까지 떨어집니다. 또 매우 강한 바람이 불어서 체감 추위는 더 심해지겠는데요. 낮에도 대부분 지역 영하 10도 아래에 머물겠습니다. 함경남도 신포, 함경북도 김책은 새벽까지 눈 내리겠고 황해도 영현도 가끔 눈 내립니다. 눈의 양은 3에서 10cm 정도를 예상합니다. 이번 추위는 25일 수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24일 화요일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 영하 37도에서 영하 13도 사이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지역에 따라서 영하 26도에서 영하 8도고요. 해상은 동해상 구름 많고 가끔 눈 내리다가 앞바다 쪽만 맑아집니다. 물결은 2에서 4m, 먼바다는 오전에 6m까지 일겠고요. 서해는 가끔 구름 많고 눈 내리겠는데 앞바다 쪽 물결이 1.5에서 3.5m, 먼바다는 오전에 4m까지 일겠습니다. 주요 도시의 기온 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아침 최저 영하 22도, 낮 최고 영하 14도입니다. 신의주는 영하 20도에서 영하 13도 사이, 개성도 영하 19도에서 영하 12도 사이입니다. 함흥은 영하 17도에서 영하 9도, 원산 영하 17도에서 영하 11도, 청진도 영하 9도에서 영하 11도 사이입니다. 끝으로 해산 지역은 영하 35도, 낮에도 영하 21도에 머물겠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두아리파의 리비테이팅으로 시작합니다. 세계 소식 이어집니다.
sugar boo. I'm levitating. The Milky Way. We're in again. I got you. Moonlight. You're my starlight. I need you. All night. Come on, dance with me. I'm levitating.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소식입니까?
네, 독일이 폴란드의 대우크라이나 전차 지원을 승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새해 국회 연설에서 방위력 증강과 저출산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이 다음 달에 인도양에서 합동해상훈련을 실시한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오늘 우크라이나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독일이 폴란드의 그 전차 지원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독일 외무장관이 폴란드가 보유하고 있는 독일제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걸 승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안나레나 베어복 독일 외무장관은 22일 프랑스 언론과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그런 질문을 받진 않았지만 만일 그런 질문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막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독일의 외무장관 베어복 장관이 말하는 그 질문이라는 게요 승인 요청을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독일이 생산한 레오파르트 전차는 현재 유럽 국가 곳곳에 실전 배치돼 있는데요.
네.
네 해당 전차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이 다른 나라의 이를 재수출하려면 독일 정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네.
네, 폴란드는 그동안 누차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 전차를 보낼 용의가 있다고 말해왔는데요. 베어벅 장관은 하지만 폴란드 정부가 아직 공식적으로 이를 요청하진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베어벅 장관의 발언에 폴란드 정부 어떤 반응입니까?
네,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23일 독일 정부에 공식적으로 승인을 요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날짜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또 현재 폴란드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레오파르트를 보낼 준비가 된 나라들의 연합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비록 독일의 허가가 없더라도 폴란드는 자체적인 결정을 내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독일 정부의 허가가 떨어지지 않더라도 그냥 추진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네, 그런 의미로 보입니다.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독일 정부의 승인 요청을 하긴 하겠지만 승인 여부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끝내 독일로부터 허가를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른 나라들과 함께 우크라이나에 우리의 전차를 보낼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폴란드 외에 핀란드와 네덜란드 등 일부 유럽 국가가 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레오파르트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보낼 의향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독일 그 베어복 장관의 발언이 나왔는데 독일 정부의 공식 발표는 나오지는 않았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베어복 장관의 이번 발언은 독일이 그동안 우크라이나의 전차 지원 문제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온 것과 비교하면 한층 진전된 겁니다.
네.
네, 올라프 숄츠 총리의 3인당은 전통적으로 다른 나라의 군사 개입에 회의적인 입장이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이 무기 지원이 확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계해왔습니다.
네. 자, 올라프 숄츠 총리가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언급한 게 있습니까?
네, 숄츠 총리가 20일 파리에서 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는데요. 숄츠 총리는 이 자리에서 무기 인도에 관한 모든 결정은 미국을 포함해서 모든 동맹국과 협력하에 이루어질 거라면서 기존의 입장을 거듭했습니다.
네. 네,
하지만 베어복 장관의 이 기자회견은 쇼츠 총리의 이 발언 후에 나온 것이라서 주목됩니다.
네. 독일이 요구해온 그 미국의 협력 부문은 어떤 겁니까?
네, 독일은 그동안 미국도 미국산 에이브럼스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보내야만 독일도 관련 규제를 풀고 레오파르트를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미국 관리들은 미국의 주력 전차인 에이브럼스는 운용, 유지, 비용 등의 면에서 효과가 떨어진다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네. 하지만 독일에서 열린 그 우크라이나 지원회의에서 합의 도출 못했다고요?
네, 지난 20일에 독일 람슈타인 공군기지에서 50여 개국 국방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국방연락그룹 회의가 열렸습니다. 주 의제는 레오파르트 지원 문제였는데요.
네,
하지만 미국과 독일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신임 국방장관은 회의 후에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동맹국들이 합의한다면 독일은 신속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영국은 개별적으로 자국산 전차 보내겠다고 밝혔네요.
네, 영국은 최근 자국산 전차인 챌린저2 전차 14대를 우크라이나에 보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주력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첫 번째 서방국이 되는 셈인데요. 하지만 제임스 클리버리 영국 외무장관은 22일 영국 정부는 여전히 레오파르트 전차 지원에 대한 국제사회 합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은 일본으로 갑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새해 국정과제에 관해서 연설을 했군요.
네, 23일 일본 국회가 개원했는데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국회에 나와서 정부의 새해 국정과제를 밝히는 시정방침 연설에 나섰습니다.
네.
네, 2021년 취임한 기시다 총리의 두 번째 시정방침 연설입니다.
네. 자, 기시다 총리가 올해 일본 정부가 주력할 현안으로 어떤 것을 언급했습니까?
네, 우선 국내 정책으로 방위력 증강의 필요성과 저출산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습니다.
네.
예, 방위력과 관련해서 기시다 총리는 일본은 지금 제2차 세계대전 이래 가장 심각한 안보 위협 환경에 처해 있다면서 지난해 연말에 채택한 안보 전략에 따라서 방위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해서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일본 정부의 새 안보 전략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는 2027년까지 방위비를 3,320억 달러로 거의 두 배 증액하고요. 적의 기지에 대한 반격 능력을 보유하고 사이버와 우주 등 새로운 영역에 대한 능력, 또 방위산업 기반 강화 등을 골자로 합니다. 일본은 기존의 안보 정책으로는 북한 핵도발과 중국의 급속한 군사력 확충에 대응하는데 충분치 않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일본 안에서는 새 안보 전략이 일본 헌법 구조, 이른바 평화 헌법에 배치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비판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는 뭐라고 합니까?
네, 기시다 총리는 헌법과 국제법의 범위 안에서 시행하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핵무기를 만들지도 가지지도 반입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이른바 비핵 3원칙과 공격을 받을 때만 방위력을 행사하는 전수방위 원칙을 지킬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전임 아베 신조 전 총리는 평화헌법의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기시다 총리는 개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네, 기시다 총리도 헌법 개정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관철하겠다는 뜻을 표명했습니다. 집권자민당은 자위대의 존재의 근거를 이 헌법 구조에 명시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추진해 왔는데요. 기시다 총리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새해 주력해야 되는 현안으로 저출산 문제도 언급했죠?
네, 기시다 총리는 지금 일본은 중대한 인구 문제 직면에 있다면서 어린이 정책과 양육 지원 등을 통해서 출산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일본의 인구는 1억 2,500만 명으로 14년째 인구 감소 현상을 겪고 있는데요. 오는 2060년에는 8,700만 명에 그칠 걸로 추산됩니다.
예. 자, 기시다 총리가 일본의 외교 정책과 관련해서는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네, 기시다 총리는 적극적인 외교 정책을 추구해야 하지만 그 저변에는 국방력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중국과 관련해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 등에 대해서 주장할 건 주장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또한 동시에 정상 간의 대화를 비롯해서 양국의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한반도와 관련한 이야기도 있었습니까?
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규탄하고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의 조기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과의 재반 현안 해결을 위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조건 없이 마주할 의사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 관해서는 국제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함께 협력할 중요한 이웃나라라면서 관계 개선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해상에서 합동훈련을 하기로 했죠?
네, 다음 달 17일부터 27일까지 남아프리카 공화국 동부 연안 인도양에서 중국, 러시아, 남아공 해군의 합동 해상훈련이 실시됩니다.
네.
예,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방부는 지난 19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 훈련의 목적은 작전 기술과 지식을 공유하는 것으로 세 나라의 관계를 강화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어느 정도 규모의 훈련인가요?
네, 남아공 국방부에 따르면 모시로 명명된 이 훈련에는 350명 이상의 남아공화국 군인들이 투입됩니다.
네.
네, 또 러시아는 최신 극초음속 미사일을 탑재한 전함을 파견한다고 23일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이 보도했는데요. 하지만 전체적인 훈련 규모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네. 중국, 러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렇게 세 나라가 전에도 이런 훈련 한 적이 있었습니까?
네, 지난 2019년 11월에도 이 세 나라가 케이프타운 인근 해역에서 합동 훈련을 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과 러시아 이 두 나라는 지난달에 동중국해에서 대규모 연합훈련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세 나라가 다 같이 참여하는 훈련은 뭐 거의 2년 만에 다시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 3국 합동훈련은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주년인 2월 24일을 전후로 진행돼서 주목되는데요. 중국과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군사적 영향력과 이 공조를 과시하고 남아공화국은 자칫 서방과 거리를 두는 모양새가 부각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예, 남아공화국의 제1야당은 이 합동 해상훈련을 하는 것 자체가 정부가 사실상 러시아의 편을 드는 거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남아공 정부는 이런 비판에 어떤 입장인가요?
네, 남아공화국 정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어느 쪽도 편들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와 외교를 통한 정전을 촉구했는데요. 남아공은 지난해 유엔에서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을 때도 다른 여러 아프리카 국가들과 함께 기권을 행사했었습니다.
네. 자, 남아공화국과 미국하고는 관계가 어떤가요?
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아프리카 대륙을 이끄는 남아공화국과의 관계 강화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네.
네, 지난해 8월에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남아공을 방문하기도 했고요. 9월에는 바이든 대통령 초청으로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화국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해서 두 나라의 협력 방안과 우크라이나 현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당시 미국 정부는 남아공화국의 청정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4,500만 달러의 투자 계획도 발표했었습니다.
네. 지금 미국의 재무장관도 아프리카 나라들 순방하고 있죠.
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18일부터 세네갈, 잠비아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아프리카 3개국 순방길에 올라 있습니다. 25일부터는 이 남아공화국 방문 일정을 소화하게 되는데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23일 남아공화국을 방문해서 눈길을 끕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박영수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아시아계가 많이 거주하는 미 서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 음력 설 전날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최소한 10명이 숨졌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델라웨어주 사저에서 6건의 기밀문서를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이어서 최상위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부유세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아시아 이민자가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음력설 앞두고 총격이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음력설 바로 전날 밤인 21일 오후 10시쯤이었습니다.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작은 도시 몬터레이 파크에서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건데요. 총격으로 출소한 10명이 사망하고 용의자도 사건 이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예, 자 사건이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 자세하게 좀 살펴볼까요?
예,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몬터레이 파크의 스타댄스 스튜디오라는 춤 교습소입니다.
네.
언론에 의하면 이곳은 중국계 중장년층 사이에서 인기 있는 사교 모임장으로 사건이 발생한 21일 오후 8시부터 스타 나이트라는 행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네.
음력설을 앞두고 중년 회원들이 모여 이 중국인들이 광장에서 추는 춤인 이른바 광장무를 추고 있었던 건데요. 한 남성이 교습소에 들어와 반자동 권총을 사용해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했고요. 남성 5명과 여성 5명이 현장에서 숨졌고 10명이 부상했습니다.
네. 누가 총을 쏜 겁니까? 총격 용의자 누굽니까?
예, LA 카운티의 로버트 누르나 보안관은 기자회견에서 용의자는 72세 남성인 후 켄트 트렌시라고 밝혔습니다.
네.
트렌시는 몬터레이 파크에서 총격을 가한 후 20분쯤 후에 알햄브라의 또 다른 춤 교습소에서 2차 범행을 시도했는데요. 하지만 시민들에 의해 총을 빼앗긴 후 흰색 벤 차량을 몰고 달아났습니다.
네.
트렌시는 이후 약 34km 떨어진 토런스시의 한 쇼핑몰 인근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트렌시가 권총을 사용해 차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예. 자,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지 동기 파악됐습니까?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은 총격범이 중국계 이민자이고 또 중국 이민자 고객이 대부분이었던 춤 교습소에서 총격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민자들 사이에 불화가 원인이라는 보도도 내놓고 있는데요.
네.
경찰은 이번 총격이 인종적 동기에 따른 중호범죄로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며 다각도로 이번 사건을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총격이 난 곳이 몬터레이 파크라고 하셨어요.
예.
어떤 곳인가요?
네, LA 도심에서 동쪽으로 약 1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인구 약 6만 명의 소도시인데요.
네.
자,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계 이민자 1세대가 주민들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 지역은 전형적인 중국계 마을, 즉 차이나타운처럼 거리에는 중국어 간판이 즐비하고 주민들은 이 광동어와 북경어를 널리 사용하고 또 중국 명절도 즐기는데요. 특히 몬터레이 파크에서는 매년 음력설 축제가 열리는데 이 10만 명이 참가할 정도로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큰 음력설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올해도 21일과 22일 이틀간 행사가 예정돼 있었지만 21일 밤 총격으로 22일 행사는 취소됐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음력설이라고 하면 아시아 여러 나라의 뭐 가장 큰 명절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총격 사건이 일어난 데 대해서 아시아계 주민들 반응 어떻습니까?
예, 현지 주민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던 도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믿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네네.
일부 주민은 언론 인터뷰에서 총소리가 음력설 맞이 불꽃놀이를 하는 소리인 줄 알았다고 말하기도 했고요. 또 음력설 축하 행사에서 이런 범죄가 일어난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사고 지역을 지역구로 하는 주디 주 연방 하원 의원은 22일 기자회견에서 주민들이 총격범 소식에 어떤 행사에도 가지 말아야 한다는 공포에 휩싸였다고 우려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위험하지 않다며 주민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네. 자, 음력설이 되면 미국에서도 많은 지역에서 축하 행사가 열리죠?
예, 이곳 워싱턴 DC에 있는 차이나타운에서도 지난 2020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으로 중단됐던 음력설 축하 행사가 22일 재개되면서 많은 사람으로 붐볐습니다.
네.
하지만 전날 몬터레이 파크에서 발생한 충격으로 샌프란시스코와 뉴욕 등 미국 각지에서 열린 음력설 축하 행사장은 추가 경찰이 배치되는 등 보안이 한층 강화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네. 자, 사고 지역에 아시아계가 많다고 하니까요. 혹시 한인 피해자는 없었나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예, 한인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23일 주 LA 총영사관 영사가 우리 국민 피해 여부를 파악 중이라며 현재까지 우리 공관이나 한인회 등을 통해 접수된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새해 시작과 함께 또 총격 사건이 뉴스를 장식하게 됐는데 지난해에도 총격 사건이 참 많았죠.
맞습니다. 대량 살상에 관한 AP통신과 USA Today의 공동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한해 한 번에 4명 이상의 희생자를 낸 대량 살상 사건은 모두 42차례로 지난 2006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예, 특히 이번 총격은 작년 5월 텍사스주 유베이디의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이후 가장 많은 사상자를 냈는데요. 네. 유베이디 초등학교 총격 당시는 교사 2명을 비롯해 어린 19명이 총격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자, 백악관에서도 관련 사건에 대해서 반응이 있었군요.
예,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22일 트위터에 나와 아내 질은 몬트레이 파크에서 발생한 대형 총격으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밝혔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또 총격을 수사 중인 지역과 주 당국에 연방 차원의 지원을 동원할 것을 국토안보 보좌관에 지시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사저에서 기밀 문서가 또 발견됐다고요?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변호인은 미 연방수사국 FBI가 지난 20일 델라웨어주 윌밍턴에 있는 바이든 대통령 사저를 수색했으며 기밀 표식이 있는 6건의 문건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FBI가 발견한 그 기밀 문서 구체적으로 어떤 문건인지 밝혀졌습니까?
예,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밥 바워 씨는 21일 성명을 내고 기밀 표식과 함께 여러 부속 자료로 구성된 6개 항목을 포함해 조사 범위로 간주되는 자료를 법무부가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바워 변호사는 일부 자료는 바이든 대통령의 연방 상원의원 시절과 부통령 재임 시절 작성된 문건들이며 FBI는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 친필로 작성한 메모도 회수해갔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번 FBI의 수색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예, 바워 씨는 최근 바이든 대통령의 윌밍턴 사전에서 기밀문서 11건이 발견된 이후 FBI가 수색을 미리 요청했으며 바이든 대통령이 여기에 협조하기로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바우어 씨는 이어 FBI는 사저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친필 메모와 파일, 바인더, 일정표 등 모든 자료에 대한 접근이 가능했으며 수색이 13시간 가까이 진행됐다고 네네. 밝혔습니다.
자, 기밀 문서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이 부분도 알려졌습니까?
네, 법무부가 검토에 들어갔지만 아직 발견된 기밀 문서의 기밀 수준과 또 이미 기밀 해제가 된 문건들인지 여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네. 자, 기밀 문서의 내용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의 상원 시절 문건도 있다고 하셨어요. 예. 그러면 이게 상당히 오래된 거 아닙니까?
예,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973년에서 2009년 연방 상원의원으로 지난 2009년에서 2017년까지는 부통령으로 재임했는데요.
그렇죠.
자, 일반적으로 기밀 문서는 최장 25년 후에 기밀 해제됩니다. 하지만 일부 기록은 훨씬 더 오랫동안 기밀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네. 자, FBI 요원들이 그 사제를 수색할 때 바이든 대통령이 현장에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는 델라웨어주 루호보스 비치에 있는 또 다른 사저에서 주말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는 루호보스 비치에서도 자체적으로 기밀문서를 찾기 위한 조사를 벌였지만 기밀문서를 찾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자, 법무부가 루호보스 비치 사저에도 이제 수석을 진행할지 여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의 그 사저나 개인 공간에서 기밀문서 보도가 처음 나온 게 지난 9일이었죠.
예, 작년 11월 2일에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들이 펜 바이든 외교 국제참여센터의 개인 사무실에서 부통령 때 기밀문서를 발견했던 보도가 처음 나왔고요.
네.
자, 이후 12일과 14일에 바이든 대통령의 델라웨어주 윌밍턴 사전 에서 기밀 표식 있는 문건이 추가로 발견된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이후 법무부는 로버트 허 특별검사를 임명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네, 자, 법무부의 이번에 그 수색을 통해서 기밀 문서를 추가로 확보를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 측은 어떤 반응인가요?
네, 이 리차드 사우버 백악관 법률고문은 대통령의 변호인단과 백악관 법률고문실은 수사 절차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법무부 그리고 특별검사와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기밀 문서를 유출한 데 대한 비판은 계속되고 있죠.
맞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역시 기밀 유출 의혹으로 이 법무부의 조사를 받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비교하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도 더 강도 높은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바이든 대통령과 관련한 기밀 문서가 계속 추가로 확인되면서 여당이 민주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의원들 반응 뭐 구체적으로 들어보죠.
예, 딕 더빈 민주당 상원의원이 22일 CNN 방송의 주말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바이든 대통령은 현 상황에 대해 창피해야 한다며 실망감을 나타냈는데요. 네. 자, 그런 정보가 적발됐을 때는 문제 문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입지가 흔들린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도 MBC 방송에 출연해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기밀문서 유출 상황에 처했다는 게 믿겨지지 않는다며 대통령의 행동이 무책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 안에서 이 최상위 보유층을 상대로 한 세금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요?
예, 자, 그동안 최상위 부유층이 내는 세금이 충분하지 않다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자, 이를 주장한 대표적인 인물이 조 바이든 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서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 의원 등이 있는데요. 자, 이런 목소리에도 실제 의회에서 부자세 도입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런 상황에서 최근 부자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이렇게 말하는 주들이 늘고 있습니다.
어떤 주들이 그런 주장에 앞서가고 있습니까?
예, 지금까지 8개 주 의회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네. 대부분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으로 뉴욕주와 워싱턴주, 캘리포니아주, 일리노이 주 등입니다.
네, 자, 이들 주가 주장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볼까요?
예, 자, 먼저 캘리포니아주의 상황을 보면요. 민주당 소속인 알렉스 리 주 하원 의원은 자산이 10억 달러 이상 그리고 자산 5천만 달러 이상인 초부유층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각각 1.5% 그리고 1%의 부자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의원은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는 캘리포니아 주 내 0.1% 가정이 이에 적용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주에서 추가로 거둘 수 있는 세금은 21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야, 그럼 다른 주는 어떻습니까?
예, 북서부 워싱턴 주는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제조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 등을 비롯해 많은 부자들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요. 자, 역시 민주당 소속인 노엘 프레임 주상원 의원은 최상위 부유층의 금융자산에 1%의 세금을 부감으로써 매년 30억 달러의 세수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부자들을 상대로 이렇게 추가로 세금을 거두려는 것. 어떤 이유입니까?
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세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네.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자산에 대한 보유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표적인데요. 자, 이들이 보유한 자산가치가 올라가도 이를 매각하지 않으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예.
자, 이처럼 자산이 아닌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조세법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창업자 등 일부 부유층은 소득세를 아주 적게 내거나 심지어는 아예 한 푼도 안 낸 경우도 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바로 이런 점 지적하면서 억만장자세 도입을 주장했죠.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2023 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억만장자세 도입을 추진했는데요.
네.
순자산 1억 달러가 넘는 슈퍼리치 부자들에게 최소 세율 20%를 적용하고 여기에 미실현 투자 이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향후 10년간 3,600억 달러의 추가 세수가 확보될 것이라고 행정부는 전망했는데요. 하지만 이 법안은 의회 반대 부치여서 현실화되지는 못했습니다.
네. 자, 부자세를 추진하려는 주들의 움직임이 뭐 실제로 별다른 소득이 없을 거다 이런 주장도 있던데요.
예,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은 모두 주 단위에서 시행하려는 것들인데요.
네.
해당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다른 주로 옮기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예.
제로더 월착 세금재단 부회장은 워싱턴포스트 신문에 부자들이 주를 옮기는 것은 나라를 떠나는 것보다도 쉽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앤디 그래머 프레시 아이즈로 잠시 쉬어갑니다. I got these fresh eyes, never seen you before.
If I could bottle this up, bottle this up, I would bottle this up, bottle this up, I would, 'cause you're gorgeous in this moment. If I could bottle this up, I would. So suddenly I'm in love with a stranger, I can't believe she's mine. Now all I see is you, fresh eyes, fresh eyes.
설을 지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개묘년 새해가 열렸습니다. 시비지에 따라서 올해가 토끼의 해인데요. 다양한 해석과 기대가 가득합니다. 한국 서울 종로 경복궁 옆에 자리한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새해 토끼 왔네라는 이름을 건 특별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동혜원 기자가 그 현장 다녀왔습니다.
1924년에 발표된 윤구경 작곡 작사의 동요, 반달입니다. 근대 한반도 최초의 창작 동요로 한국 시민에게는 친숙한 동요인데요. 달에 토끼가 있다는 옥토끼 설화를 차용해 토끼 한 마리가 가사에 등장합니다. 서울 종로구에 있는 국립민속박물관, 개묘년 토끼띠 해를 맞이해 새해 토끼 왔네 특별전이 열렸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매년 그 해에 해당하는 띠전시를 여는데요. 토끼띠 전시는 이번이 세 번째 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에서는 토끼의 여러 민속 상징을 외형과 습성과 같은 생태와 결합해 더욱 흥미롭게 전시했는데요. 자세한 얘기 국립민속박물관 전시운영과 오아란 담당자에게 들어봅니다.
구성은 저희가 프롤로그랑 1부, 2부, 그 다음에 달토끼, 마지막에 에필로그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전시장이 크지는 않지만 전시장 전체를 토끼가 뛰어다니는 한 그냥 동상 같은 느낌으로 꾸며보았어요. 프롤로그 같은 경우에는 토끼가 가지고 있는 치비지순이라든지 아니면 육식갑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것도 좀 풀어봤고, 1부가 이제 거의 메인인데요. 1부에서는 생태랑 관련된 여러 가지 기록들이라든지 뭐 회화 작품들 그런 것들 함께 전시를 해서 조상들이 우리 토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태에 어떤 의미를 부여했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코너가 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분은 변화무쌍이라는 이름으로 현재 우리에게 토끼는 어떠한 의미로 여겨지는지 살펴볼 수 있게 마련돼 있었습니다. 저는 오아란 담당자와 함께 전시장을 둘러보며 더 자세한 얘기 담아봤습니다.
1부에서는 생태랑 관련된 전시이기 때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토끼가 어떤 생태적인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그 특징에 우리 조상들이 어떤 의미를 담았는지 그런 것들을 위주로 저희가 전시를 해보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토끼 같은 경우에는 뒷다리는 길어요. 그래서 내리막은 잘 못 내려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토끼 사냥을 할 때도 내리막에서 내리면서 하면은 금방 잡을 수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또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토끼가 되게 빠르다는 그런 이미지를 그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토끼가 깡충깡충 잘 뛰어오르기 때문에 관련된 빠르다는 그런 이미지가 담겨있는 그런 동요도 있어요. 그래서 이일레 작곡가님이 작곡하신 산토끼라고 하는 동요인데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같이 전시를 해보았고요. 또 이거 같은 경우는 화조 영모도인데요. 토끼가 긴 다리가 굉장히 잘 표현되어 있어요.
토끼의 생김새와 행동은 다양한 의미와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크고 긴 귀, 동그란 눈, 또 세로로 찢어진 입, 그리고 긴 뒷다리와 같은 생김새는 여러 설화와 금기로 이어졌고요. 토끼의 예민함 그리고 민첩함과 같은 행동으로 속담과 사자성어도 생겼습니다. 전시장에서는 토끼의 생태에 관련한 흥미로운 민속 이야기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토끼의 눈과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토끼 눈 하면은 보통 빨간 눈, 충혈된 눈 이런 것들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빨간 눈 같은 경우에는 색소결핍증에 의한 알비노 토끼고요. 보통 토끼는 빨간 눈이 아니라 갈색이나 회색, 검정색 이런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표현 설명해주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코너를 한번 넣어봤고 우리 조상들은 토끼가 약간 눈이 밝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토끼의 다른 이름이 명시라고 해가지고 밝은 눈 토끼를 명시라고 부르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게 담겨있는 자전도 한번 같이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눈으로 표현되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좀 토끼 눈이 잘 표현되어 있는 그림도 같이 한번 전시를 해보았어요.
그리고 토끼 하면 재빠르다, 꾀쟁이다, 또 영민하다와 같은 다양한 모습이 떠오르는데요. 실제로 토끼의 지능은 50으로 45인 호랑이, 또 20인 거북이에 비해 높습니다.
그때 당시에 동물의 지능에 대한 지식은 저희 조상들이 없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끼가 이렇게 꾀쟁이다, 지혜롭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부여하게 된 계기는 아무래도 토끼가 작은 동물이긴 하지만 뭐 호랑이라든지 아니면 큰 육식동물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집을 한 개가 아니라 세 개 짓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토끼 굴을 세 개 파가지고 언제든지 다른 구멍으로 도망갈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조금 계책을 마련해뒀던 게 조상들이들은 지혜로워 보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가지고 깨쟁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담아서 별주부전이라든지 토끼가 호랑이를 굴려주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이어져 내려왔던 것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번에 같이 전시를 해보았고요.
그리고 1부를 지나 2부로 넘어오면 별도로 꾸며진 공간이 있는데요. 달토끼입니다. 커다란 보름달 속에서 방아를 찍고 있는 토끼에 얽힌 이야기를 풀어놓은 공간인데요.
토끼 하면 달을 빼놓을 수 없거든요. 토끼가 이제 달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예전부터 저희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배경이 물론 달의 그림자에 그런 토끼의 그런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전해져 내려오는 설화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향아설화라고 해가지고 중국의 이제 고대 신화 같은 내용들인데 향아라고 하는 그런 여신이 불사약을 먹고서는 이제 달에 가서 토끼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들도 있고 그 다음에 대석천 설화라고 하는 불교 설화도 있어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이제 나중에 이제 달이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이 전해 내려오면서 아무래도 아마 달 속에 토끼가 살고 있다. 토끼가 불사하게 찍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달토끼에는 관람객이 체험할 수 있도록 커다란 보름달을 띄워 포토존으로 구성을 했고요. 오아란 담당자는 이 밖에도 체험 요소를 많이 넣었다면서 전시를 본 뒤 리플렛 뒷면에 찍을 수 있는 토끼 도장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토끼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미들이 있어요. 뭐 불로초를 찍고 있는 토끼처럼 건강하길 바라는 마음이라든지 아니면 두 마리 토끼가 그려져 있는 토끼처럼 화목하길 바라는 마음 뭐 이런 것들 다양한 도장을 만들어서 2023년 한 해 바라는 그런 소망을 한번 도장으로 찍어가보게끔 한번 그런 체험 코너를 마련해 보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전시 보시고 나서 좋은 의미를 한번 담아가면 좋으실 것 같아서 마련해 보았습니다.
전시장을 보면 전체 구조물을 토끼로 형상화하기도 했고요. 벽면에는 귀여운 토끼 캐릭터가 나와 영상에서 껑충껑충 뛰어다닙니다. 그래서인지 어린이 관람객들이 더욱 흥미로워했는데요. 아이들과 함께 전시장을 찾은 김정희 씨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여기 토끼 전시하는 걸 보고서는 들어왔는데 아이들이 되게 신기해하는 것도 많고 귀여운 것도 많아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옛날 물건들이 여기 지금 많거든요. 저 어렸을 때도 없던 물건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것들 보면서 뭐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저 안에 들어가면 달 모형이 있거든요. 그 안에 달이 크게 있어요. 거기서 지금 우와 하고서 사진 찍고 나오는 길이었거든요.
그리고 화조영모도를 보고 있는 한국 시민 김용수 씨도 만났는데요. 김용수 씨는 매해 띠전시를 하는 국립민속박물관에 관해 잘 알고 있었고요. 토끼는 연약하지만 자신이 처한 역경을 슬기롭게 대처하는 동물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영리하다 그럴까? 12관지 중에서도 조금 그러니까 세상을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동물인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말고도 옛날에 한 서너 번 와서 봤는데 할 때마다 여기 박물관에서 갖고 이제 숨겨놨던 것들 평상시에는 이렇게 보여주기 어려웠던 거를 이제 주제별로 정하니까 한꺼번에 다 보여주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도록 좀 미리 보고 왔는데 괜찮은 게 많더라고요.
이 밖에도 또 다른 관람객 박병주 씨는 토끼의 상징과 의미가 담긴 여러 민속품을 통해 새로운 이야기를 접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 있는 거를 다양하게 커져 있는 걸 모아서 전시를 꽤 알차게 해놓은 것 같아요. 우리 허진 선생님이 지은 동의보감에 눈을 밝게 한다 이렇게 또 나와있고 그래서 유심히 보고 있어요. 그런 옛날 우리 철화라든지 문헌에 나와 있는 실제로 의서에 나와 있는 그 눈을 밝게 한다 이런 것도 증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라든지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전시를 해놓으니까 아 이런 것도 있었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끝으로 국악인인 한국시민 최원숙 씨는 토끼와 별주부의 속고 속이는 대결을 담은 판소리죠. 전시장 입구에 전시된 수공가를 보며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일단 저는 국악인으로서 토끼의 수군가를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국악과 관련해서 들어오자마자 그 자료를 먼저 배치한 게 쿵 하고 와 닿았어요. 토끼가 재간꾼이잖아요. 자기 목숨 부지하겠다고 얼마나 그 잔기를 부리면서 영리하고 이쁜지 그래서 아주 처음 들어오면서 굉장히 인상 깊고 좋았네요. 올해 토끼이기 때문에 수군가는 이제 올 마스터 하는 걸로 그게 제 계획입니다.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비오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합시다. First things first. 일이 우선이다. Work comes first. First가 들어간 여러 가지 표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I'm so hungry. Let's eat first.
First things first. We have to clean up the office first.
That's going to take at least an hour. I'll be sick if I don't eat now. What do you say?
You come first. Our company's top priority is its employees' happiness.
가장 중요한 일부터 합시다.
First things first.
앞에 PUT, put을 붙여도 됩니다.
Put first things first.
중요한 일,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부터 합시다.
First things first.
뭐뭐가 우선이다. Come first. 오늘 대화에서는
You come first.
당신이 우선입니다.
Top priority.
최우선.
You are my top priority.
당신이 최우선입니다.
You come first.
같은 표현이죠. 그럼 이번에는 조금 느린 속도로 오늘의 대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m so hungry. Let's eat first.
First things first. We have to clean up the office first.
That's going to take at least an hour. I'll be sick if I don't eat now. What do you say?
Okay, you come first. Our company's top priority is its employees' happiness.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I'm so hungry.
배가 고파요.
Let's eat first.
식사 먼저 합시다. 문장 맨 마지막에 first를 붙여서 뭐뭐 먼저 합시다 이런 표현 할 수 있습니다. 공부 먼저 합시다.
Let's study first.
일 먼저 합시다.
Let's do the work first.
오늘 대화에서는 식사부터 합시다.
Let's eat first.
밥부터 먹어요.
We have to clean up the office first.
우리는 사무실부터 청소해야 합니다. 자, first로 문장을 시작하고 끝내는 first things first. 이 표현은 중요한 일부터 합시다 이런 뜻입니다.
It's going to take at least an hour.
이 일은 적어도 한 시간은 걸릴 겁니다.
I'll be sick if I don't eat now.
지금 식사하지 않으면 나는 아플 거예요.
What do you say?
당신 생각은 어때요?
What do you say to that?
그것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뭔가요?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을 때 What do you say?로 문장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You come first.
당신이 우선입니다. 당신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어떤 것이 우선이다? Come first 앞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시면 됩니다. 가족이 우선이다.
Family comes first.
건강이 우선이다.
Health comes first.
뭐가 우선인가요?
Which comes first? Our company's top priority is its employees' happiness.
우리 회사의 최우선 순위는 직원들의 행복입니다. 자, 그럼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합시다.
First things first.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I'm so hungry. Let's eat first.
First things first. We have to clean up the office first.
That's going to take at least an hour. I'll be sick if I don't eat now. What do you say?
Okay, you come first. Our company's top priority is its employees' happiness.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합시다.
First things first.
일이 우선이다.
Work comes first.
First가 들어간 여러 가지 표현들 살펴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